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고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한날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갔다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 깊이 또 새겨지고 우리에게도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흉한 소식이나 어떠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고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과 도우심과 승리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 1차 패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이렇게 그런 태도로 나가므로 첫 번째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다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가 버린 후 완전 패배를 합니다. 법궤는 또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한 대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13절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이 여기며 그리고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이 사망의 길을 가는데도 책망하고 회개시키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제사법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율법대로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에 나와 믿음으로 나오므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서 정하고 부정한 거 속되고 그리고 부정한 거를 가리키는 그러한 중요한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사예요.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에 계속 이 죄의 싹이 그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방 나라를 들어칩니다. 그런 괴로우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40년간 사사 생활을 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이 사사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블레셋과의 1차 패전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패전을 주셨지?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요 사사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의 무서운 죄악이 이게 사망의 길이라는 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철저히 엘리 대제사장부터 회개하고 자식들을 회개시켜서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엘리 가문이 이렇게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더 큰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워닝이라는 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데 엘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고 무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법궤를 또 가져나가요. 그 자기의 두 아들 홈리 비누하스가 하나님 앞에 불경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나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명히 불길한 마음으로 가득 찼죠. 당연히 두렵죠. 두려워 떨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 없이 떨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굿 타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드 타임도 있고 흉한 소식을 들을 때 있고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 고통스러운 때, 그리고 흉한 소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 가지 같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곤고한 날이 올 때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고통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결하게 하고 더 깊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때는 되돌아보아 되돌아보라고 하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 열심히 평생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해야지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래야 소산을 먹고 땅은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걸 소산을 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서 이 고통 속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고난이 없고 뭐든지 형통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의지했던 것이 다 소망이 없어지고 땅의 걸 의지해봐요? 허탈함과 그리고 상처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뭐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가정, 직장, 자녀, 비즈니스 셀 수 없는 문제들이 그런 챌린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엘리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내가 마음속에 이게 더 가면 안 되는데 불순종하는 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두려운 흉한 소식을 들을 때 이거 두려운 거 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자리에서 흉한 소식이나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냐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죄를 고집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양심 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그 두려워하는 거에 그것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이제 learn a lesson,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소원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소원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성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모든 문제 또 우리의 또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무궁무진한 주님의 자원과 능력이 가히 말할 수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수준의 자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죄를 고집하고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과거에 어떠한 실수나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과거의 모든 것 깨끗이 없는 걸로 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그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내 마음의 자세, 현재의 내 중심, 하나님 앞에 내 삶. 이제 과거는 우리가 보면 자라오는 과정이라 누구나 불순종이 있었고 아직 미숙하니까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또 크고 작은 징계도 있었고 그건 누구나 잘하는 과정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하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킴으로 이 과거의 실수를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전부 없는 걸로 해주세요. 현재가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현재의 중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현재 우리 중심의 자세를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신앙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고집하는 완악한 심령, 그러한 악한 자도 하나님은 죽는 거 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고 그 악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한 죄로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현재가 중요하다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빗나간 길로 죄를 고집한데, 과거에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봐주시는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지금 여러분의 심령,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헤아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를 속을 살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속에 마음을 깊이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29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리고 워닝을 주고 또 대적의 압제도 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자기네는 공평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거꾸로 그 적반하장이라 그러나요? 회개는 안 하고. 2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지. 여러분, 거룩한 전능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의 수준인데 우리 사람끼리도 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성격대로 나오는 게 그 다음은 어디다 하고 그냥 하나님은 이걸 또 얘기하세요. 네가 불의하고 그렇지 내가 불공평하냐? 그걸 또 답을 받아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돌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거두고 너희의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때리고 심판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에 걸림도 그 죄로 인하여 패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가서 그 결과를 치르는 걸 보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몰락할 때까지 한 45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장기간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만다. 포로로 잡혀간다. 무섭게 워닝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를 하고 막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라.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빗나갔는지 말씀을 들어야 빛이 임해야 하나님의 기준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없는 걸로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프로그레스를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걸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게 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 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원인을 주고 그것만 주시나요? 회개하면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선지자를 딱 끊으면 그거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선지자를 막 때리고 순교를 시키고 죽이고 하는데도 계속 보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불순종하면 여기 실로가 나오죠. 실로의 법궤가 있었고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전쟁터로 법궤로 가졌어요. 근데 실로처럼 되리라 그건 뭐예요? 엘리 대제사장 죽고 홈리 비누아스 한날에 죽고 거기 실로에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안 좋은 거의 표적이에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무서운 심판의 표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흉한 소식이 오고 두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영광을 드러낸 표적을 날마다 표적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로처럼 되고 온 민족의 저주거리, 조속거리가 된다.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불순종한 거 우상 숭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로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거룩한 협박을 해요. 이거는 과도한 협박이 아니에요. 아니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왜 책망하고 그라운드 시키고 왜 그래요? 아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 하나님보다 자식을 존중히 여기고 우상이 됐어? 그러면서 무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자식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은 선고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 죄는 결과를 치릅니다. 그 결과를 거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32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 용서를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화되고 변화되고 문제를 이기고 자기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모든 필요한 그 은혜를 프리기프트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부유한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가서 이 약속한 걸 구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들 왜 없느냐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필요해요. 풍성한 도우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워닝을 주세요. 그건 구약시대 스토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징계가 반드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이 사명에 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시기 원했어요.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자리로 순간순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34장 19절 요시아 왕이 나와요.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요시아 왕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요시아가 등장을 해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제 그 조상 므낫세 암은 너무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도 다윗의 후손 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며 왕위를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지 핍박이 심하니까 그 율법책을 성전 어딘가에 감춰놨어요. 근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보니까 남유다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반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리고 자신들의 이 남유다의 죄를 그 율법책을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 때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찢는 행위는 뭐냐면 극심한 충격, 고통, 슬픔,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남유다가 몰락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깨닫습니다. 너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그리고 통에 자복을 하며 너무 충격을 받아 힐기야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훌다 선지자에게 보내요. 훌다 여 선지자에게 보내요. 구약 시대는 막 여자들을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 계수에도 안 들어요. 남자 수 세 가지고 곱하기 둘 하면 구약 시대에도 여선지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왜 얘기하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여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훌다 선지자에게 요시아 왕의 대제사장 힐기야 그리고 중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 율법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이 요시아가 그래서 훌다가 메시지가 뭐냐면 그 율법의 메시지대로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이 너무 뿌리기가 깊어서 남유다가 결국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는 특혜를 주는 걸 얘기해요. 26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니 하나님께서 이 중심의 자세로 너무 귀히 여겨요. 요시아 왕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메시지를 듣고 남유다 왕들은 강팍한 완악한 왕들은 선지자가 창망하러 막 죽여버려요. 그냥 대적을 하고 근데 이 율법책에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특혜를 주니라. 남유다의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것을 너는 면제돼서 그걸 보지 않도록 딜레이 시키는 특혜를 줍니다. 이것이 회개의 굉장히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남유다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네 시대에 이 재앙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자세를 보고 이 재앙에서 면제해 주시는 특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자세, 조그만 죄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며 아우 하나님 영광 가렸네요. 또 사람의 덕을 가렸네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여주라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존재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구겼네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죄에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더불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51편 하면 다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처절히 회개하는 시예요. 시편 51편. 시편 32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환희와 기쁨과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흉한 소식도 없고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한 대로 이런 자세만 가지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 성경은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런 걸 기억 한번 아멘하길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더 마귀가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그래요? 이렇게 쫄을 일이 있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겁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이김 안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받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항상 순간순간 주님과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니까요. 바른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시편 32편에 3절 4절부터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근 1년을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이에 갓난아기를 출생했죠. 근데 와서 책망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회개를 안 했을 때는 막 종일 짓눌리고 그냥 영육간에 두렵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돌고, 주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막 회개하라고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면 마른 같더라.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이 그냥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은익했을 때 고통을 얘기해요. 근데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온전한 회개를 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교만한 왕들은 그냥 책망한다고 그냥 대적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잖아요. 몰랐을 땐 몰라서 그러지만 깨달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6절 이런 말매마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전에는 막 두려워 떨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에 그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고 환희를 주고 감사함, 새 출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경건한 자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홍수가 범람한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 흉한 소식, 불가능한 문제가 덮쳐와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흉한 소식을 기다리며 불길한 게 이루어지겠지 하고 불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중심의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홍수가 범람해도 뭐 생각지 않은 문제가 덮쳐와도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해요. 이거 뭐 잘하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실수하고 죄 짓고 또 순간 완악해도 지고 압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 하나님은 온전히 hiding place. 하나님만 의지하면 완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불가능한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노래와 감사 찬송을 나를 완전히 애워싸고 두르고 차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 하나님이 이 새 노래로 감사 찬송을 부르시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왜 그래요? 경외하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자기 죄를 고집하고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거기서 해결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또 두루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완전하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찬송으로 우리를 서라운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호위하고 둘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시간 여러분의 마음 중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슬려가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 수준이 아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또 환난을 향해 가기 때문에 bad news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unexpected problem 그런 게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담대하게 엘리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불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불길한 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세에 서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약속이에요. 시편 46편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큰 도움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땅이 변하고 막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이거 표현이 뭔 표현이에요? 이게 막 내 삶의 현장에 이게 불가능한 막 천지가 진동을 불가능한 문제가 막 요동하는 걸 얘기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게 넘치고 산이 흔들릴 정도로 이거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충격으로 이거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배경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에 최고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윗같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Godly King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없애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에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아수르, 이제 반아수르 정책,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 그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어디다 조공도 안 바치고 어따 까불어? 그러고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어따가 이러고 그냥 남유다를 다 점령해. 46성문고금을 다 점령하고 20만 이상 막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남유다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히스기야도 순간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켜주신다, 이긴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증거 보고 아수르한테 싹싹 빌어요. 그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조공 다 바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잖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눈의 상황이, 아니 그 아수르 대군을 이길 수 없거든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애굽이랑 싹 동맹을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더 대군이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더 대군이 2차 침입 여러분.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필드 커맨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막 모독하고 히스기야가 백성 사이를 막 이간하며 큰 소리로 막 회방해요. 히스기야 믿지 마라. 너 히스기야 따라가다 다 망해. 그러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첫 번째 실패한 거 회개하고 전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만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면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가서 그의 몸에 난 자들로 거기서 칼에 죽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그 다음날 눈 떴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여서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더라. 아수르 대군을 여러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첫 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버려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그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완전히 두렵고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심판해버리냐면 자기 아들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자기 신을 섬기는 신 신전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의 손에 죽도록 하나님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서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고 아수르 대국이 그냥 완전히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패배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명예와 존귀가 뛰어나게 하시며 명성을 주며 주변 나라가 다 두려워하며 보물을 가지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과거에는 그렇게 godly king이었는데도 너무 무서우니까 실수했어요. 이사야 말도 안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승리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아수르 대군이 남유다를 둘렀을 땐 이거는 그냥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임파서블한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에워쌌을 때 엘리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두려운 것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 주신 메시지 그대로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요? 자기 말씀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흉한 소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놓고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건 벌써 뭐예요? 마음에 막 그 말씀을 기뻐하고 첫 자리에 놓고 마음에 최고 순종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후손의 약속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후손의 약속 있죠? 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땅의 물질적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영적으로 뭐냐 하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필요한 거 은사로 다 준다. 신령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다 부요하게 다 주시는 걸 얘기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변화받고 승리하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다 주시고 땅에 있는 건 그것을 위해 따라와요. 필요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나누는 걸 얘기해요. 부와 재물을 주신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내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도 흑암이 오지요. 흑암이 오는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4절 5절에 보면 풍성한 축복을 받은 걸로 주변을 축복하고 나누고 복을 준 자라는 거예요.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흉한 소식은 또 올 수 있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그리고 매 순간순간 흉한 소식이 오고 사탄의 어택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스피리추얼 프로그레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흉한 소식이 또 오고 고난도 와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에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 돼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도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양들이 이 산골짜기 팔레스타인의 이 골짜기에 거기서 발 잘못 디디면 막 낭떠러리 떨어져 죽어요. 막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생각지 않은 흉한 소식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해 어떠한 우리가 흉한 소식 장래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한 믿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환희를 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거 오는 거 못 본다 그래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크게 기뻐요. 하나님과 딱 커넥트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한량 없는 자원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주기 원해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8절 시편 1편이랑 같은 얘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우물을 깊이 빠야 돼요. 깊이 파기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계속 결단으로 깊이 깊이 파야 돼요. 근데 더위도 오죠. 더위도 와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 나무 위에 사시사철 편이니까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고 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이 하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청청하고 그리고 과실을 맺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도 가뭄도 오고 땡볕이
그러면 나무가 다 드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깊이 말씀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에 우리는 앞으로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말씀을 가진 자인데 율법을 아는 자인데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자예요. 사사인데 두려워 벌벌 떨며 불길한 거 이거 임하지 않을까? 임하지 않을까? 그게 탁 임해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절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그 자리에 앉았었어도 과거는 끝난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불가능으로 둘러싸도 엘리처럼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자원을 막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할 수 있는 클레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승리라고 받아야 남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또 지금 현재도 불가능한 일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받아야 될 거 앞으로도 또 와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 떨지 않는 그 믿음에서 소망 중에 담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보고 환희에 차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